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주어있는 구절로 나와 있는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해야 할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니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신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찬에 앞서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어떻게 일상생활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야겠죠. 오늘 본문을 그 답 중에 하나로 택했는데 먼저 성경 전체를 잘 종합하고 훌륭하게 요약한 선배의 글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찬송을 다 가지고 계시죠? 388페이지에 보시면 소율이 문답 97문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시향곡에서 소율이 문답 97문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은 함께 읽겠습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에게 주님의 몸을 분별하는 지식이 있는지,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게 나와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이 문답을 잘 기억하십시오. 설교 마칠 때까지 좀 펼쳐놓고 계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방금 읽은 문답대로 살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로 방문하겠다는 그 의지를 밝힙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첫 번째로 방문한 것은 뭐 명확하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이르렀고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고린도 방문이었는데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두 번째로 방문한 때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나오는 지역들을 쭉 따라가 보면 뭐 에베소에서 소동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드로아, 지금의 성경에는 아시아, 지금은 튀르키예 지방이죠. 거기를 거쳐서 이제 지금의 그리스, 헬라의 북부 지역, 마게도냐죠.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남부에 있는 헬라 지역에서 3개월간 머물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순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그 헬라 지역에 머물 때 남부에 고린도가 있으니까 거기에 고린도에 두 번째 방문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런데 고린도 후서 그 초반부에 좀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몇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지역이랑 시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맞추는 일부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리스 지역으로 가기 전에 이미 에베소에 있었을 때 배를 타고 고린도 지역에 잠깐 가서 두 번째로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3차 전도여행 때 쭉 가는 그 코스는 사실상 세 번째 방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얼굴 표정이 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신데, 네,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해도 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방문하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 왜 세 번이나 지금 방문하려고 하는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코스로 따지면 굳이 다시 한번 가는 것도 있거든요. 왜 고린도 교회를 그렇게 방문하려고 했던 것인가?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범한 여러 죄들을 치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려 한다고 하죠. 이는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공정하고 엄한 재판을 행하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9장 15절이나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그걸 이제 가져다가 원리로 삼으시는데, 공정한 재판을 할 때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증인을 불러가면서 절차를 밟는 과정이 있잖아요. 율법이기도 하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지혜이기도 한데,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많은 행악자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실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죄들도 있거든요. 그런 행악자들을 완전히 치리하지 못했고 교회 전체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이 큰 근심으로 삼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섭죠.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원리에 따르면 이제 세 번째 이 과정이기도 하고 두세 증인을 이제 세워서 이제 확정적으로 그 죄가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치리의 원리죠. 사실은 교회에서 나가도록 하는 그런 출교가 전제가 되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리를 교회에 지금 잔존하고 있는 남아 있는 죄들, 그 죄인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가려고 한다라고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본문 3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일부가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당신 사도로 가면 증거를 달라라고 끊임없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또 다루기 위해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문제는 고린도서 전체에 걸쳐서 쭉 나타나요. 전후서 막론하고 특히 여러분 1장 기억하실 텐데 1장에 보시면 직접적으로는 그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잖아요. 뭐 아볼로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니 뭐 나는 그냥 그리스도를 직접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부류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다루지만 사실은 그 근간에는 그 기초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답지 않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외적으로 볼품 없다. 멀리서 편지를 보낼 때는 강한 체 하는데 사실 가까이 오면은 뭐 별 뭐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뭐 사례를 받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흠잡는 그런 판단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다 대응하면서 사도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고린도 전 후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범죄의 문제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을 괴롭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두세 증인을 삼겠다라는 것은 치리의 문제도 있지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좀더 어미롭게 그것을 증언하겠다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차원이라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 제가 세 번째 가겠다라는 이 말은요, 굉장한 강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가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들을 반드시 풀겠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마음을 표현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 속에서 오늘 우리가 웨스민스터 소리문답도 읽기로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보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을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성찬식을 행할 텐데요. 주님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잖아요. 그죠? 그 행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진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뭐 철학이나 과학적인 지식으로 가늠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진실이죠. 그런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러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취하신 그분께서 지금 육신론으로는 하늘 우편에 계심으로 육신의 방식으로는 전혀 우리에게 임하실 수 없으나 그러나 그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전 실체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전혀 거짓이 아닌 영적인 진실이 항상 우리에게 함께 있다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늘 생각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은혜롭게 더하신 그런 예식이 성례가 바로 성찬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놀라운 말을 합니다. 3절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3절 하반절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라고 얘기하죠. 참 사실 진리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시죠. 뭐 누구와 비교해서 어떤 존재 비교해서 강하다라는 표현을 사실은 쓸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고요. 받지 않아야 될 비난을 받으셨고요. 고난을 당하셨고요.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되셨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분과 연합되어 있음을 그분이 자신이고 자신이 그분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좋다. 나도 당신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고린도 교회 앞에서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다. 나를 향한 비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근데 내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뭐 마음이 좋아서 아니면 뭐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그분을 늘 양식으로 삼고 있는 내가 당연히 그와 같을 줄 알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이 낮아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나도 기쁘게 지금 당신들의 비난과 당신들을 말미암은 그런 괴로움을 능히 견딜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음을, 연합되어 있음을 강렬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로 말미암아 그것을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실이 그 어떤 또 물리적인 사실, 감각적인 사실보다 뭐 딱딱하다,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배고프다 이런 어떤 사실보다 더 강렬하게 자기의 마음에, 자기의 어쩌면 감각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신이나 그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그랬을 때 사실은 저 같으면요, 이런 걸 받으면 제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있잖아요? 시민권자잖아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다 고소하리라. 사람이 사실은 제일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한 거거든요. 억울할 때 정말 그 억울함을 인한 분노, 배신으로 인한 그런 마음 상함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그분이 뭐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그분 사람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분노하고 당연히 화가 나고 당연히 그냥 되갚아주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강렬한 믿음을 말미암아 그런 옛 모습은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죽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생명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느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자신을 향한 비난, 근데 단지 자신을 향한 비난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전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저항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움 속에서 자신과는 전혀 이질적인 그 어떤 다른 믿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엄히 경고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5절 상반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성찬을 행합니다. 그리스도 몸과 피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행위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하는 여러분은 끝나고는 잊어버리고 끝났구나. 한 달에 한 번 하는 일이 끝났구나 라고 지나가시면 안 되고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되새기셔야 돼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셔서도 내일도 매일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이라고 한 성례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마음,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마음, 말과 행동을 하라고. 여러분은 얼마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상고하십니까? 그분을 느끼고자, 그분을 알아가고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배워가고자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시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확증하셔야 돼요. 먼저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모시고 싶은 자들은요, 말씀을 멀리할 수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모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느낄 방법이 없어요. 성찬을 임하는 여러분께서 또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전과 별다를 것 없이 말씀에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상의 삶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읽었던 마지막의 그 경고, 우리 주님의 경고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강하게 권면했던 이 권면을 우리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서 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늘 바라고 있는가를 늘 스스로 시험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정신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시간표 쓰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시간표 쓰고 내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잠은 몇 시간 자고 뭐는 뭐하고 시간표를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좀 이렇게 살펴보세요. 한 달 단위, 일주일 단위, 하루 단위로 쭉 살펴봐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고 그 시간 가운데서 얼마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잡아당기고 있는지, 그분을 따라가고 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늘 이렇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이어리 쓰잖아요. 그죠? 다이어리 쓰는 이유는 안 써놓으면 까먹고 또 습관대로 하고 잘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다이어리를 쭉 써놓고 그대로 가야겠다고 우리 스스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규모 있게 내실 있게 잡아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몸을 분별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받는 자신과 복음을 전하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뭐 어떤 뭐 비난, 어떤 그런 무시를 당하든지 그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늘 주장할 때에 이제 그런 반론이 있겠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도권을 자꾸 주장한다. 사도바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는 하등에 상관이 없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분은 성경 전체가 뭐 율법이라든지 잠언 같은 교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의, 사실은 그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첫 명령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시하시는 여러 가지 교훈으로 제시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인데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하면, 그분과 함께하면 그의 생명, 그의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율법이 지시하고 있는 의를 이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율법이, 그 교훈이 반대하고 있는, 지적하고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게 교회다. 나는 오직 그것만을 바란다. 라고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말하는 복음과 그 복음에서 나오는 그 구원의 의의가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이지 결코 자신의 명예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런 의에 대해서 우리 성화라고 부르기도 하죠. 얼마나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죠. 그리고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와 성화는 항상 짝을 이루면서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겠다는 많은 이들에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잖아요. 그죠? 주님을 우리와 좀 일치시키는 놀라운 신령한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진실로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행하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가 육신의 제한 한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는 온전한 영화,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의를 주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우리부터 정말 멀리 있는 것인지를 늘 경험하고 감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또 우리가 죽은 이후에 반드시 그분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지만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처럼 믿음을 잃기도 하고 어떤 이유든지 그것이 무슨 시험이든 고난이든 아니면 무슨 유혹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믿음을 잃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는 순간이 생기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기도 하고 늘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그것이 온전히 메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죠. 우리가 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사장으로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죄도 우리가 회개할 때, 진실로 회개할 때 그때 믿음으로 하겠죠? 우리 함께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반드시 용서를 받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은 주님의 몸과 피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터전 속에서 여러분의 죄를 일깨워주는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거나 버거워하지 마십시오. 신방 목사님 가신다고 하면 장로님들 신방 가신다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혹은 지적받을까 봐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또 오셔서 내 삶을 보면은 이런저런 또 훈계를 들을까 봐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오시는 거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 전혀 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회피하고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하고 있는 것처럼 좀 살아있는 교회는 정말 말씀에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 교회는 늘 그에 속한 그 교회들을 일깨웁니다. 그들이 짓는 죄를 일깨우고 회개하도록 하고 또 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의와 선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것이 질서상 말씀사역자나 직분자를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고요. 또 교우들 간에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도 이 치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엄밀한 개혁자들은 그 교회의 표지를 말할 때 보통 교회 표지를 말할 때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올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를 말하는데 엄밀한 개혁자들은 거기에 사실은 권징을 더하기도 합니다. 권징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을 때 그 권징 가운데서 치리받고 회개하고 그를 다시 교회로 받아들이는 그 일 가운데서 교회의 살아있음을 진정한 살아있음을 꽃처럼 보기 때문에 권징은 꽃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건강했을 때 피는 꽃과 열매가 사실은 권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권징을 교회의 표지로 넣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성찬에 참여한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또 주어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여러분 자신을 살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분별하십시오. 그분은 온전하시고 온전히 의로우시고 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것과 이질적인 전혀 다른 내 어떤 마음이 드러날 때, 내 행위가 드러날 때, 또 습관이 드러날 때, 그때 정말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것을 지적받았다고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생을 살아가면서 좀 그런 일로 체면을 깎이고 내 죄 때문에 사람들이 뭐 잠시 눈총을 줄 수 있겠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런 것이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확인하지 않고 그분의 몸과 피를 그분의 실체를 분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자꾸만 지속된다고 하시면 지속되시면 사도바울이 지금 주고 있는 그런 경고 두려운 경고죠.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버림받은 자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고에 사실은 점점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우들을 또 세상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엄하게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세 번째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보시면 구절에 보시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위하여 구원이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뭐 세 번째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한다면 대면할 때에 너희를 주께서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편지를 써서 너희가 좀 회개하길 바란다. 치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래서 실제로 만났을 때에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엄한 일들을 나에게 주어진 사도의 권한으로서 행할 수밖에 없는 엄한 일들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왜 고린도 교회로 인한 그런 뭐 핍박이라면 핍박, 고난이라면 고난, 또 뭐 모멸이라면 모멸 이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이 교회를 끌어안고 이렇게 끙끙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낮아짐을 견디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닮아서이거든요. 그분이 이미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일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자리고 있는 자리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 사람? 나랑 좀 뜻이 맞고 기호가 맞고 취미가 맞는 그런 사람을 사랑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것인가요?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죠? 나를 사랑했잖아요. 주님이 싫어서 원수처럼 행했던 나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원수 같은 존재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사랑하는 가족에게 미운 짓 하면 아유 원수 같은 이런 표현도 쓰긴 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정말 고통을 안겨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런 교회였으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징을 해야겠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회개하길 바라니까. 마지막에 본심을 드러내잖아요. 나는 당신들이 벌받는 것, 당신들이 실제로 치리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믿음 안으로 돌아오기를, 죄를 버리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성찬에 함께 참여합니다. 주님이 제자들 모으시고 첫 번째 가르쳐주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성찬 행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말씀 사역자도. 모든 교회에게 성찬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물론 이 찢음과 피 흘림은 그분의 고난을 가리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분이 우리 모두가 그것을 함께 먹으러 말미암아 그분 안에서 함께 연합된 한 몸된 한 성전된 그러한 놀라운 관계임을 또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빠지지 마셔야 돼요. 낮 예배는 뭐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밤 예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바라기는 사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우린 진리를 거스를 수 없고 이제 진리를 위해야 할 뿐이다라고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영적인 진실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거슬 수 없어요. 정말 진실을 여러분이 안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갈 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되었다.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었다. 내가 가장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내가 뭘 잘해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사랑이시고 온전한 사랑이시고 내가 온전한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비록 나를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게 사랑에 마땅하고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진리를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거스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혀 거스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스른다라고 착각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거나 상관없는 자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진리를 거스를 수 없고 진리를 위할 뿐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실을 연약한 우리가 좀 깨닫도록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이제 잠시 후에 우리가 매번 성찬 때마다 언급하는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에 대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11장에 나온 성찬에 대한 가르침은요.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 이제부터 성찬에 대해서 설명할게 하고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애찬을 하는데 같이 밥을 먹는데 가난한 자는 못 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보고 성찬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성찬을 함께하는 교회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그런 병은 허물어졌고 동등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다고 한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들인데 어떻게 인간적인 나눔이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성찬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 고린도서 11장이거든요. 고린도서에 성찬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찬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진리가 성찬 가운데 풍성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거스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처럼 그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글도 요약된 글도 읽었고 그 글에 정말 잘 적용되고 본이 되는 사도 바울의 교훈, 그의 마음과 생각도 행동도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아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으시고 이제 참여하신 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좀 어려운 것 같아, 힘든 것 같아, 달라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십시오.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거절하시지 않으시면 돼요. 그것을 받으시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셔서 믿음 안에서 그분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가리키고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로움들을 늘 사모하며 살아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점차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과 같아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한 그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거스를 수 없는 진리를 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유일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찬을 주신 이유가 어떤 의식에서만 머물러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의식이 가리키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실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성찬에 임하며 이제 성찬에 임했으니 성찬이 가리키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 주시며 그 가운데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놀라운 생명과 놀라운 온전한 의로움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얻도록 하시며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훌륭하게 정리한 그 신학의 고백처럼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며 주님을 양식으로 삼으며 그 믿음 가운데서 늘 회개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새로운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그것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살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교회 온 교우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